안녕하십니까.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왜 인상을 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오늘 17년 만에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죠. 양적 완화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마이너스 금리는 2016년부터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 단기 금리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고, 이거 해제한다고 일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것이고, 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YCC라고 하는 것,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를 전체적으로 네,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그 해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본 은행의 금리 통제 정책을 이거를 이제 포기하겠다. 그리고 또 일본 은행이 ETF라든가 리츠라든가 그런 위험 자산도 사실은 국채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ETF도 매입을 했고 또 리츠라고 부동산 그 펀드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도 이제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이번에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그 반대한 분도 두 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원 중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직도 조금은 그런 긴장 같은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네,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중앙은행이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가 먼저 이루어졌던 일본인데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그렇게 다 역동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뭐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완전히 제가 그 많이 하는 표현이 관리를 잘하는 60대 노인과 같다. 일본은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이 60대 노인이 아주 그냥 뭐 젊고 활기찬 30대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 경제는 여전히 노쇠하고 약하다라고 보신다면 그것도 맞는데 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긴 하지만은 또 고혈압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아 이제는 약을 끊고 그 운동과 그 식이요법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다. 이 정도가 됐으니까 성인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약을 끊을 수 있는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의 일부를 끊을 수 있는 정도는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인데 놀랍게도 지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그 예측을 했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발표 이전에도 뭐 반신반의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 관계자들이 3월 아니면 4월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것이다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엔화가 요동을 치기도 했거든요. 지금 엔화가 너무 낮다. 그래서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화는 다시 절상될 것이다 해서 약간은 요동을 쳤지만은 어제도 한 149엔 정도 달러당 149엔 정도였는데 오늘도 발표 전후에 전에도 후에도 엔화 환율이 큰 변동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장기 금리의 그 금리에도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은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국채의 가격을 내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 가격이 내린다면 국채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다면은 국채를 팔면서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제 금리는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큰 영향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시장은 아직도 일본은행이 어떤 약은 끊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본은행이 복용하는 약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장에서는 국채 매입은 여전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방 이 장기국채 금리 혹은 장기국채 가격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약은 여전히 일본은행이 유지할 것이다 라고 아마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국채 시장도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엔화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안정적이어서 시장은 이미 이 장기국채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에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미일 금리차가 제가 그 일본은행의 변수 중에서 일본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 중에서 가장 그 일본의 거시 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미일 금리차가 가장 중요한 변수더라고요. 지난 20년간. 그런데 그 일본은행이 어떤 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더 이상 금리를 그 올리지 않겠다고 않을 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금리를 낮출 거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미일 금리 차가 지금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더라도 미일 금리 차는 축소될 수가 있어요. 일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굳이 그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서까지 이걸 축소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투자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어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은행이 굳이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려고 할까 하는 것도 아마 지금 시장을 당분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이 지금까지 갔던 극단적인 부양책은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요 이런 건 멈추지만 그래도 부양책은 당분간은 계속 되는 거다 뭐 네. 이런 시장의 해석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방금 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본 경제가 약을 조금이라도 네. 끊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뭐 어떤 산업이라든지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가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2%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명목임금이 충분히 상승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일본 소비자의 구매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명목임금을 올리려면은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부가 노동계가 요구를 해도 임금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이면에는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 2023년에 주가가 그 사상 최대 일본에서가 됐는데 그 최근에 4만을 넘기도 했었고요. 4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3년과 그리고 최근이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도 일본 기업의 실적도 이 법인 기업을 보든지 아니면 상장 기업만 보든지 사상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실적이 좋으니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것이고 또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것이 단지 저금리, 일본은 뭐 거의 0%의 금리였으니까 저금리니까 금리 비용은 들지 않는 것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저금리 그리고 저금리로 인해서 미일 금리 차로 인해 가지고 엔저가 발생했고 이 저금리와 엔저가 일본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높이는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면은 이제 이게 이 토대가 무너지면은 저금리와 그 엔저가 무너지면은 일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또 일본은행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들도 2010년대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당히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 엔고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아니면 리만 샥 때처럼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실물 부분에서의 자신감도 일본이 조금 이제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엔화는 만일에 엔화가 다시 비싸져서 엔화 가격이 더 비싸지고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힘들어져서 일본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영업 실적은 훼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훼손되겠지만은 그것이 기업이 위기에 빠질 정도로 과거 일본에서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라든가 아니면 2008년에서 뭐 10년, 11년 사이 이때는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대기업조차도 도요타조차도 적자를 내기도 했고 또 소니나 히타치 같은 기업도 굉장히 위기를 겪었는데 그럴 정도의 위기가 올 만큼 지금 일본 기업들이 허약하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훼손을 받겠지만은 하지만은 기업들을 근본적으로 그 위기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엔화는 강세로 갈까요?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네. 저는 지금 당장에는 큰 변화가 장기금리 없으니까 또 미국 쪽에서도 변화가 없고요. 그런데 조금씩 그쪽에서 금리가 내려가고 또 일본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미일 금리 차가 축소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엔화는 조금씩 절상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전 세계가 일본이 어떤 상황인지 엔화가 어떤 상황인지 이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엔화가 굉장히 비쌌던 적도 있지만 과거 엔화가 굉장히 비쌀 때 저는 혜택을 받지만은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엔화가 강세가 돼야 하는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과 뭐 십몇 년 전 그러니까 2011년 그때만 해도 엔화가 달러당 76엔 뭐 이렇게까지 갔었거든요. 그 시절은 저는 절대 다시 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코로나 전에는 엔화가 또 달러당 100엔 정도에서 움직인 적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엔화가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럴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이걸 믿지 마시고요.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130엔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그 당장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중앙은행이 0%가 이제 그 좋은 것이다. 그 0%대를 유도한다. 그리고 1%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아마 지금 0.8% 10년물 국채 금리가 0.8%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개 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택용자 금리라든가 네. 모든 금리가 조금씩은 오를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대한 외국의 투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에는 일본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세요?
거기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마이너스 영향이 금방 오지 않은 것이 저는 약간 의외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마 해외 투자가들이 딱히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지금 중국에서 탈출한 돈들도 많이 일본에 왔다고도 하고 한데 그 자금들이 아니면 그 오일머니도 많이 지금 일본에 유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들이 지금 현재 딱히 어딘가 대체할 만한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을 향해서 떠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큰 움직임은 없겠지만은 일본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 기업들의 지금 정도의 엔저에서는 벗어나고 또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 훼손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미 그 지금 투자한 외국계 펀드들은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이거든요. 일본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엔이 쌀 때 들어왔기 때문에 엔이 오르게 되면은 그 엔을 파는 것이 유리해지죠. 그럼 과거 경험에 2013년부터 한 2015년에 들어왔던 펀드들도 그 뒤에 다시 약간의 엔고가 오고 일본 경제가 약간 주춤하니까 다시 또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펀드들도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어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상품이 등장을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그 변화라면은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변화는 일본 국내 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거든요. 일본 국내 시장이 오랫동안 이거를 투자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해와서 그런지 지금 큰 변화가 없는데 일본 국내 자본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의 변화가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본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는데 굳이 그 일본의 투자 펀드들이 아 이제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일본 쪽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다. 또 엔화가 절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급속도로 한국에 그 투자된 일본의 그 펀드가 급속도로 회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장기 금리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뭐 1%나 1.23%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파격적으로 금리를 낮추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차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2%나 뭐 2.5%포인트인데 이것이 뭐 1.5나 2%포인트로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일부 자금의 유출은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일본 투자가들의 전체적인 그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더 올린다 하더라도 일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쇠한 60대 경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 장기 금리를 3% 4% 이렇게까지 올리는 거는 굉장히 생각하기가 힘들고요. 특히 지금은 올해는 뭐 3% 4%까지 오르는 게 상상하기 힘든 것이 2%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이거를 달성하겠다. 올해는 이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 임금이 플러스 되는 거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될 것인가 도달할 것인가 하는 걸 보려면은 적어도 한 10월은 돼야 4분기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본 금리가 파격적으로 인상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특별한 그 변화가 없다면은 그때까지 아주 충격적인 어떤 한국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를 만약에 우리가 1년 뒤, 2년 뒤를 생각한다면은 그것까지는 뭐 생각할 게 있겠나 싶어요.
네. 최근 일본 경제는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일본이 참 운이 최근 그 버블 이후에 한 30년 정도는 운이 없는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가 좀 좋아질 만하다 하면은 아시아 금융 위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그 리만 쇼크 같은 것도 오고 해가지고 또 좋아지나 했는데 또 코로나 쇼크라든가 미중 마찰도 오고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또 대지진이 있었죠. 2011년대 큰 대지진이 있어서 경제가 좀 좋아지나 싶으면은 또 그런 악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거꾸러지고 제가 60대 노인이라고 얘기했듯이 한번 넘어지면은 이 젊은이 같으면 툴툴 털고 일어날 것을 골절을 이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본 경제가 충격을 많이 받고 했는데 최근 수년간은 일본 경제가 좀 운이 좋으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선 한 가지는 미중 마찰인데 처음에 TSMC가 일본에 들어올 때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반신반의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TSMC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TSMC가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덴소하고 소니하고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인데 처음에는 덴소는 자동차 회사니까 또 자동차에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또 소니는 아시다시피 뭐 화상 센서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한 22나노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올 때 일본이 그 당시에 22나노까지만 그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이하로는 더 첨단은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그 당시에 뭐 5나노 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일본에서도 22나노? 소니하고 덴소한테 납품을 하니까 안정적인 납품은 되겠지만 좋겠지만은 아직 첨단도 아니고 일본도 22나노는 할 수 있는데 굳이 TSMC가 와서 22나노 이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일본 정부가 저렇게 나서가지고 과거에 했었는데 반도체 좀 부흥시켜보겠다고 다 실패했기 때문에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뜻밖의 TSMC가 들어오고 나서 그 미중 마찰이 발생하고 또 타이완에 대한 위협이 있고 하면서 TSMC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또 나선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일본이 하자 하니까 네.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미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든가 마이크론이 뭐 히로시마에 짓는다 하는 식으로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유착이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그 중국의 비중을 줄이는 그 틈을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이 같이 해서 메꾸자 하는 식으로 움직이니까 갑자기 그 일본 정부에서부터 일본 정부도 그 이전부터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과 연구 컨소시엄은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일본이 소부장이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이 만약에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TSMC도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엔드 유저 반도체 엔드 유저를 국내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파운드리를 국내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소부장 입장에서는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소부장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1 공장이 이제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고 이제 곧 그 양산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금방 또 그 TSMC에서 이 제1 공장에서도 22나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첨단에 네, 10면나노까지 해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제2 공장을 짓겠다. 그 제2 공장은 이제 짓는 것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 더 늘리는 거예요.
네.
그 일본에 그 제2 공장을 짓겠다 하면서 여기서는 제1공장보다도 더 첨단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리고 루머이긴 하지만 제3공장까지 지금 TSMC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일본에서는 그 일본의 8개 기업이 라피더스를 만들어가지고 IBM으로부터 그 2나노 공정 기술을 사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홋카이도에서 그 라피더스를 만들어서 이제 2028년이나 그때부터 양산을 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하고 공조를 하면서부터는 일본 반도체가 일본 안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각광을 받으면서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감이 넘치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또 그 삼성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일본에서 뭘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NTT에서 광 반도체를 이용해서 뭐 6G를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통신 기술을 선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인텔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미중 마찰을 계기로 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중국에 투자했던 것들을 지금 충분히 그 자산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제한이 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소부장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첨단을 같이 연구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를 또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것들을 뭐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냄새를 잘 맡는 것은, 돈의 냄새를 잘 맡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이고, 네. 기업 중에서도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겠죠. 근데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일본 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일본 주가가 굉장히 높은 것이 외국 펀드들이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지난 1년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외국인 투자가들 아니면 외국의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일본 시장이 커지겠구나, 아니면 일본의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커지겠구나 하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니까, 이제는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일본에서 걱정하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한국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충분히 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력을 타이완에서 데려오거든요. 타이완에서 많은 인력을 데려오는데,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도 히로시마에서 이제 짓고 있고, 라피더스도 홋카이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이게 그냥 인력이 안 되잖아요. 반도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동안 반도체 전문가가 충분히 없었고, 또 젊은 인구가 한 40%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어떻게 인력을 데려올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일본 엔화가 굉장히 싸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외국에서 데려온 것도 용이하진 않은데, 일본은 아마 데려올 수만 있으면은 한국에서도 데려오고 싶어 할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임금이나 이런 게 한국이 훨씬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이 지금 워낙에 그 취업 시장이 좁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일본 시장을, 노동 시장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본의 반도체나 소부장 같은 것들이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실적이 2023년만은 못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은 그 일단 금리 인상이라든가 앵고라는 이슈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 일본이 그 이전에 비해서 갑자기 2022년, 23년 경영 실적이 좋았으니까 거기에서 더 높은 실적을 낸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운이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전기차에서 굉장히 뒤졌던 도요타였는데, 갑자기 전 세계가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전기차 그 시장이 작아지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이 네. 다시 각광을 받자 도요타가 굉장히 그 실적을 많이 냈는데, 3조 엔의 그 영업이익을 냈을 때도 도요타 사상 최대다, 일본 사상 최대다 단일 기업으로서 했는데, 2023년 결도 결산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오면 아마 다들 4조 엔 넘을 것이다. 3조 엔도 사상 최대라고 놀랐는데, 2조 엔 때에서 있다 3조 엔 가까이 돼서 대단하다 했는데, 3조 엔에서 4조 엔으로 1년 만에 뛴다는 것은 굉장히 뛴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요타 자체도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도요타가 이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상사 같은 경우에도 그 천연자원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천연자원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서 그 일본 상사가 역시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지금 일본 상사는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는 이제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천연 광물에 대한 투자에서 오는 수익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한 것은 그만한 수익을 내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상사들도 지금 굉장히 워렌 버핏이 막 투자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도 많이 받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상사 자신들도 지금 낸 실적을 계속해서 그 올해도 내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지만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당장에 2024년 결산을 한다면은 2023년 결산보다 더 좋은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시들어간다라는 이런 평가까지 받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고 신재생에너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뭐 물론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만은 그렇게 바뀌게 된 원동력은 어디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 자체죠. 어느 나라한테나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 그 버블 꺼지고 나서 한 30년 흘렀잖아요. 30년 흘렀는데 제가 항상 그 한국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도 잃어버린 30년 아니다. 잃어버린 20년이다. 내가 여기서 99년부터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처음에 내가 왔을 때는 당신의 나라가 막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 TV에서 보면은 양적완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좀비 기업 정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부실 채권 지금 처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그 노동 유연화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한 2010년대에 들어가서 소니가 도요타가 좀 좋아지고 소니가 좋아지고 뭐 히타치가 재생하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한 2013년 14년 15년 그리고 아베노믹스 하면서 양자관화하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일본 사회가 그렇게 논쟁이 별로 없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더라. 기업의 혁신은 기업의 혁신대로, 정부의 정책은 정책, 또 노동조합의 입장, 노동자의 입장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 20년을 잃어버리면서 이 사람들도 치열하게 고민을 했죠. 기업은 기업들을 많이 망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어떻게 해야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전 오래 걸렸다고 생각해요. 한 20년 넘는 기간을 모르기도 했고 알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몰랐고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일본 사회와 기업들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몸이 계속 나빠지고 당뇨가 안 좋아지고 나이가 점점 들고 고혈압이 좀 나빠지고 성인병이 되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하다가 이제 많이 검사하고 진찰받고 의사하고 면담하고 하면서 아 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식이요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저는 지난 10년간은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를 잘하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 정도 됐다. 그런데 이미 이 나라는 앞에 20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60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회춘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좋다고 하지만은 이 좋은 것은 결코 뭐 과거처럼 막 그렇게 대단한 일본, 넘버 원, 넘버 투 하는 그런 일본으로는 갈 수 없고 반대로 이제 일본은 GDP 규모로 본다면은 인도한테도 밀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인도네시아한테도 밀리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그 위치라는 것은 조금씩 하락을 할 거예요. 하지만은 이걸 똑같이 겪은 나라가 유럽이잖아요. 영국이나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과거에는 뭐 전 세계 패권을 다퉜지만은 지금은 그냥 선진국 중에 하나잖아요. 오히려 일본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감이 약한 일본도 그렇게 존재감은 약하지만은 여전히 존재감이 있는 선진국으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을 보면서도 막 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막 이제 일본 대단해지는 거 아닌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또 빠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일본이 겪은 그런 과정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면을 배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황당하게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기업이 살지 못하면은 어느 경제도 살 수가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이 무너진다면 일본을 보니까 기업이 무너질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일본 기업의 도산율 아니면 일본 기업의 영업 실적 이거하고 일본의 고용률 실업률하고는 정말 그래프로 보면은 완벽하게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으면은 사람들의 삶도 안 좋아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국도 기업들이 잘 해야 되는데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하면서는 일본도 기업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시해야 된다. 어쨌든 기업이 살아야 된다. 해서 사람을 많이 해고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실업률도 높아지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일본은 그걸 추구했어요.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을 회복해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이미 그 중국과 한국이 침투해가지고 가격 경쟁이 시작된 분야에서는 일본은 100점 100패다. 그러니까 다른 곳. 아직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 뭐 우주라든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이쪽으로 우리는 달아나야 된다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기업이 이제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뭐 그런 나라들의 도전을 굉장히 받을 것인데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하고 동시에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일본에서 이번에 그 우에다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출구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명목 임금 상승이 확실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듯이 일본에서는 그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 무너지니까 연금 뭐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고용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고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이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본 전체가 움직였고 이제 고용은 굉장히 안정화가 됐는데 굉장히 이제 고용은 좋은데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도저히 구매력이 살아나지 않는 데서 지금부터 이제 임금을 올리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 고용을 중시한 이 상황, 그 상황에 지금 저는 한국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이 고용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청년 고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연금도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연금은 점점 더 나빠지고 고용이 안 된 청년들은 계속해서 사회 부담으로 남게 돼요. 그렇다면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의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부터 그렇게 안 되려면은 일본이 20년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네, 기업과 정부, 노동계가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들을 지금 한국은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